오늘 골로새서 세 번째 강의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께서 이제 자기 스마트폰에다가 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늘 기도하던 내용을 얘기하는데 웃었습니다. 첫 번째 제목이 우리 아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제목이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또 일상적으로 또 자기 자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목이죠. 세 번째 글이 뭐냐면 예수 30년 믿어도 제목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뭐 그런 제목이 누가 탓할 제목이겠습니까? 할 수 있는 제목이죠. 저도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또 실질적인 문제를 기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직장이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선교적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로를 위해서 그런 실질적인 제목을 뭐라 그러거나 탓할 이유는 없어요. 이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한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면 과연 그 동기는 뭘까? 사도 바울이 가보지도 못한 골로새 지역에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를 위해서 그쪽의 소식을 에바브라라는 제자를 통해 듣고 난 다음부터 정기적으로 꾸준히 기도했던 사실을 오늘 성경 기자가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동기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로 한번 묵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적어도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영적인 혼란, 그리고 그 교회가 안고 있는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 나의 문제로 나의 통증으로 다가오지 않는 한은 결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과 동기는 어디서부터 뿌리한 것일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맞닥뜨린 이후부터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죽으심의 대가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비록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성도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는 인식이 정확히 들어올 때 비로소 우리는 비록 가보지 않는 지역이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성도이지만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 왜 중요하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보통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이제 하는 얘기로 기도나 해봐야 되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피동적인 것 같고 가장 수동적인 신앙행위 같지만 기도만큼 적극적인 신앙행동은 없습니다. 기도는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어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만 하다가 역할과 임무가 지나갈 수도 있고 끝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열매를 못 보고 꽃을 피는 걸 보지 못했다고 해서 그 기도가 쓸데없었거나 무의미했을까? 아닙니다. 반드시 나는 지나가겠지만 그 기도는 남아서 먼 역사의 저 너머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찍이 많은 선각자들이 노력했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예 해방의 꽃을 열매를 따지도 보지도 못하고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지만 훗날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그 결실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야말로 온 우주와 세상을 경영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 하다 저것 하다 안 되면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옳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뭘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 행동이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만 해서 되겠냐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그 얼굴 한번 보지 못한 가보지도 못한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꾸준히 정기적으로 해왔을까? 이제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좀 길어요. 어디서부터 기도 제목인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자, 첫 번째 제목이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첫 번째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인 것 같죠, 제목 자체가. 만약에 그 앞에 어느 성도의 이야기처럼 그런 아주 좀 구체적인 제목 같으면 확 머리에 와닿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뭘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신령한 지혜가 뭔지를 좀 먼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구나. 자, 우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신령한 지혜란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한번 얻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할 때는 단회적인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생이 평생 우리 속에 부여해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났는데 그 만남이 더 부여해지고 풍성해질 이유가 있죠. 교제라면 적어도. 정상적인 교제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정의하는 영생이란 뭔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누가 예수 몰라요? 여러분, 제가 부처를 압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책을 읽고 알고 들어서 알고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처를 신앙하는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면 여기서 안다는 말은 적어도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골로새서 전체 책이 이 알미 뭐냐? 이 알은 곧 삶을 얘기합니다. 알은 뭘 얘기한다고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엉켜 살아낸 스토리가 서로 사이에 만들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저를 아는 알매 범주와 저희 어머니나 저희 와이프가 저를 아는 알매 범주는 분명한 간극이 있을 겁니다. 간극이. 예. 어제는 이제 강사님을 마중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갑자기 서요. 문이 떡 열리더니 이제 아마 내려갈 어떤 자매가 잘못 눌렀던 것 같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러더니 안에 제가 있는 걸 흘낏 보더니 되게 귀엽다. 그래. 나 깜짝 놀랐어요. 누구예요 여기? 여기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그것도 아는 거겠죠. 그것도 아는 거겠는데 귀여운 부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하근태 목사님하고 한참 웃었어요. 난 그 자매가 귀엽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경험적 차원에서 알물 얘기합니다. 그게 신령한 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자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는 줄 알아요? 영생을 얻는 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성경만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네. 정말 그럴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 내면의 이성의 치열한 논리와 깨달음으로 얻어지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이 책은 성령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조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영감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실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을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성경의 독자들은 그럴 때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신령한 지혜일진데 우리 앞장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라고 있습니다. 4장을 조금 넘겨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부터 저하고 좀 교독을 합니다. 자,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구하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놀랍게도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듣고 받고 본바를 뭐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자, 신령한 지혜란 내가 와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깨닫는 영역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데까지가 신령한 지혜라고 말합니까? 듣고 본바를 행하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알면서 뭘로 나가야 돼요? 삶으로 나가야 그것이 신령한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위에서 기도하는 첫 번째 제목이에요.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이 지금 놓여 있는 영적인 혼란 때문에 그래요. 교회 속에 혼합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혼합주의인가 하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골로새 지역은 국제도시답게 종교에 대해서 여러 분파에 대해서 많은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받아들이는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너그러운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미명 아래 들어와서 오리지널 복음과 엉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의 독소가 뭐냐 하면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그래서 이 육은 더럽다는 생각 속에 두 극단이 발생합니다. 육은 더러운 거니까 영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육과 영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육은 어떤 두 극단이 발생했는가 하면 한쪽은 육은 어차피 소멸될 것이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방종과 방임에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모든 음탕한 생활, 음란한 생활을 서슴없이 해요. 몸만 깨끗하면 되니까, 영만 깨끗하면 되니까. 왜? 영과 육은 철저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상 때문에. 또 한편에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그래서 육을 금욕주의를 강조해서 육을 괴롭게 만듭니다. 육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금욕주의가 발생합니다. 이 양극단이 생겨요. 이것이 소위 복음주의라는 미명 아래 성도들의 생활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알면 삶과 일치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란 그노시스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신령한 지혜가 신령한 지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믿고 깨닫고 본 그것을 행동으로 열매 맺어 자라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기도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또 이어서 보십시다. 10절,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9절을 마저 보십시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거에서 먼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뭐하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채우게 하시고입니다. 채우게 하시고. 이걸 이제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를 충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전체 책의 주제를 한 단어로 묶어서 정리하십시오 하면은 서슴없이 충만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충만. 바울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썼어요. 여기에서는 채우게 하시고라는 말을 썼는데 골로새서 전체에 걸쳐 이 충만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채우게 하시고 충만 이 개념이 뭘까요? 지금 여기 컵 안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 이렇게 이제 목이 마르면 마시라고 우리 이제 자매들이 물을 여기 담아놨어요. 그래서 보통 이게 충만 채우게 하시고라는 개념을 이렇게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빈 것을 채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원래 이 채운다는 충만의 개념은 그런 물리적인 빈 것을 채운다는 말이 아니고 무언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 충만이라는 개념이 양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다. 지배되다. 지배되지 않는 성령에 지배되지 않는 모든 삶을 성경은 방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탕의 정의는 뭐냐?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낭비하는 개념을 얘기해요. 방탕이라는 것은 제일 무서운 낭비가 뭘까요? 세월, 시간 낭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서 보았죠. 열 하루만 들어갈 광야길을 몇 년을 돌아다녔죠? 40년 돌아다녀요. 그걸 뭐라 그러죠? 낭비라고 합니다. 철저한 낭비죠. 그 낭비, 허비, 방탕 뒤에는 무서운 신앙의 거역이 숨어져 있었는데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반대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에 지배되는 삶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확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건강한 몸은 머리의 생각을 그대로 온몸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몸이에요. 이렇게 운동을 시켜보면 거의 장애 수준의 그 몸치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뭘로 극복해야 될까요? 훈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대로 몸이 따라가고 움직여질 수 있을 정도로 뭘 해야 될까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신앙훈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생리적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체질과 사람들이 DNA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는 접붙임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육체적인 요소와 DNA를 계속 죽여내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기와 피가 돌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넘기면 에베소서 4장이 있는데 확인을 좀 하십시다. 에베소서 4장.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절부터 석절만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앞을 보실까요? 자, 1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여 그랬어요. 그 말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느 날 사망의 자리에서 접붙임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 부르심에 합당히 생활하라.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몸으로 부른 이상은 그렇게 합당하게 되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적 발언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사실상 포기의 권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깊은 괴리가 뭘까요? 머리의 생각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몸은 어느새 육체의 달콤함을 쫓아서 게으름을 피우고 죄악으로 흘러가는 내 모습을 또 보면서 이 괴리 속에 늘 수준과 신분 사이에 갈등을 겪어요. 내 신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데 하는 짓은 마귀의 아들 딸처럼 행동을 할 때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아닌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절망에 집어넣거나 포기하는 자리에 놓을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 부르신 자가, 우리를 소망의로 부르신 자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준에까지 반드시 끌어다가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골로새서로 다시 돌아가서 1장을 보세요.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 앞을 보실까요? 합당하게 행하려면 이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제가 우리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 혼자서 홀로 싸우도록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자라가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간섭하신다는 얘기를 11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1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네, 거기까지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이 영광의 힘은 하나님의 원천적인 힘을 얘기하는데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며.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능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힘을 증진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사는 건 우리의 의지로만 살도록 버려두질 않고 우리 의지가 얼마나 허약한 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거미줄 같은 상한 갈대 같은 의지를 놓고 열심히 해봐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그분에게 자꾸 맡기도록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어떤 왔다 갔다 이 싸움인가 하면 너 네 힘으로 할래? 내 힘으로 할까? 이 싸움이에요. 세월 지나갈수록 뭘 의지해요? 의지할 것뿐일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실은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에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능력 종교를 만들지 마세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는 싸움을 할 때 그 낮고 약함과 허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는 색칠하는 싸움 하지 마세요. 덧칠하는 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걸 형제 앞에도 고백하고 성도끼리도 서로 인정하고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쓸데없는 잘못된 교만의 기초에 우리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교회 와서는 계속 자기 약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주 앞에. 그럴 때 항상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묘한 질서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그때가 뭐라? 강함이라. 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부르신 소망에 합당하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봐라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자격에 이르도록 아버지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복판에는 우리가 늘 우리의 못남, 추함, 약함을 그분께 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뭐가 흘러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하나님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당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복된 은혜가 우리 삼일교회가 사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립니다. 남은 특세 위에 이제 내일 금요일 또 한 주가 남았습니다.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충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이 특세가 마쳐지면 이어서 겨울 선교가 시작이 될 텐데 목포, 장흥, 통영, 캄보디아, 미얀마, 대만, 일반, 일본 이 모든 선교지에 마음을 품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다면 소리 내어 기도합니다. 주여.